새벽을 깨우는 그대에게 참 아름다운 산돌 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산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 어떤 메시아인지 그것은 다를 수 있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만 도대체 어떤 아버지, 어떤 구주, 어떤 하나님인가를 고백하는지는 그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난받아야만 한다. 나는 버림받아야만 한다. 나는 죽임당해야만 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 병이 낫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귀신이 쫓겨가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풍랑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는 것도 말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영생을 사는 것임을 그것이 복되고 행복한 길임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의 정점이라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용모가 변화되셔서 옷이 희어지고 광채가 납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겠죠.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성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뜻하죠.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살린 기적과 연관된 선지자입니다. 이 둘은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인데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준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를 대신하고 엘리야를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바로 십자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왜 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까?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십자가를 향해, 자신의 죽음을 향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결단과 다짐을 다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서도 이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으셨던 건데요. 그런데 모세의 도움으로, 엘리야의 도움으로, 아니 하나님의 음성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결단과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분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고난받아야만 하고, 나는 버림받아야만 하고, 나는 죽임당해야만 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 그 길을 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내가 그 길을 가야만 너희에게 용서와 생명을 줄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그 사명과 결단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제자들이 아니고 선택받은 세 명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깨어나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면 좋겠습니다.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가 십자가 지실 생각을 하고 계신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그냥 살자고 예수님을 잡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몽매할 수 있나? 그 이유를 우리는 28절 29절에서 발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졸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확인해야 하는 순간에 거기 머물러 있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로 하늘 영광을 경험하셨고 그 영광 속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재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산을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극히 영광스럽지 않은 길을 영광스럽게 가는 것이죠. 그 산에 올라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내려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슴에 담고 날마다 사명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게 사명이 남아있는 한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이죠. 푯대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다시 산을 내려와 하루하루 현실 속에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산돌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나의 영을 맑게 하고, 기도가 나의 눈을 뜨게 하고, 기도가 나의 사명을 확인하게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 중에 하늘의 영광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중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 그 사명도 확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중에 산을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용기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는 않겠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